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도발과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미국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어 온 지난해 이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등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은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협의사항 이행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단히 곤란한 징후를 보인다며 이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요청으로 어제 열린 안보리 회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재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며 자신들이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은 이번 안보리 회의를 적대적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지금과 같이 예민한 때 미국이 우리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주도하면서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데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하원 법사위는 어제 표결에 올릴 탄핵소추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간 진행된 탄핵 조사 결과에 근거해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권한 남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의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는 하원은 본회의로 넘어가며 하원은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하원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처리해 상원에 넘기면 상원은 심판 절차를 진행한 뒤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 조기 총선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부터 전국 650개 투표소에서 개시됐습니다. 투표는 저녁 10시까지 진행되며 개표 결과는 내일 오전 일찍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에서 12월에 총선이 치러지는 것은 지난 1923년 이래 처음입니다. 이번 영국 조기 총선은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와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가 인준해주지 않자 조기 총선을 택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조기 총선으로 브렉시트 인준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1단계 무역 합의 타결을 위해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중국 상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경제무역대표단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이 오는 15일 당초 예정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17개월째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지난 8월 오는 15일부로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언론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내년 3월 2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서는 1년 사이에 3번 총선이 치러집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오늘 0시까지 차기 연립정부 구성 권한을 갖는 총리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자 결국 이날 새벽 내년 3월에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올해 두 차례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인 61석을 얻지 못해 연립정부 구성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각 정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연정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현 집권 여당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베니 간츠 대표가 이끄는 청백당이 다수당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도 미북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대북 감시를 위해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다양한 항공기를 연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어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도발과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가 준비되어 있다며 북한이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미국의 요청으로 11일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도 미북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의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협의사항 이행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단히 곤란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we have seen deeply troubling indications that the DPRK is headed in a different direction.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se ballistic missile tests, no matter their range, undermine regional security.
특히 사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이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5월부터 이어져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라며 의미를 축소했던 것과는 대비됩니다. 이어 이런 도발이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기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또 북한이 공공연하게 밝힌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n practical terms, this would mean that the DPRK could launch space vehicles us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r that they could even
장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혹은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과 안보리는 시안이 아닌 목표를 갖고 있고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논의한 공동 목표를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외교적 해법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concrete steps toward this agreement.
미국은 병행적 그리고 동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 역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에 상응해 대담한 결정을 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적대적 행동과 위협으로부터 되돌아설 것을 믿는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입니다.
Санкции не заменят собой дипломатию, а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это улица с двусторонним движением.
제재가 외교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협상 과정은 주고받는 것으로 반대 국부 없이 어떤 것에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주인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안보리가 최대한 빨리 대북 결의의 가역 조항을 적용해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의 결의 준수에 따라 제재 조항의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런 피어스 영국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 안보와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22일로 다가온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송환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12월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요청으로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며 자신들이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이번 안보리 회의를 적대적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지금과 같이 예민한 때 미국이 우리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주도하면서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데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북 협상의 판이 깨져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잃을 게 너무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 제재가 더 강해져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경제 개발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 외교의 기회의 창이 닫히면 대북 제재가 이어져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경제 발전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11일 VOA에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힌 김영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s long as the sanctions remain in place, as long as there are restrictions on North Korea's ability to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북한이 해외 투자와 무역에 접근할 수 있는 제약이 있는 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경제 개발 계획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경제 현대화는 제재가 완화돼 한국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가능한데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한다면 이런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철 아태 위원장은 곧바로 담화를 통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추가 도발 시 북한의 고립, 특히 국제사회의 경제적 따돌림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해외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고 외교적, 경제적 투자 목적을 위한 국제적 접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도 잃을 것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y would lose because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might ramp up its military activities and exercise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미국이 군사 활동과 취소된 훈련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잃을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 혹은 그 주변에 전략 자산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미북 대립 관계가 심화되면 관계 정상화부터 경제적인 혜택까지 북한이 잃을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밝혔습니다.
The underlying assumption of a bargain that would lead to them dismantling their nuclear weapons.
합의를 이루고 핵무기 해체가 뒤따랐을 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이익, 해외 투자 등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 전제였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리비아 전 수석 부창안보는 북한은 지금 대결 구도를 만들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식 최대 압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은 운영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 목표였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손실이 크겠지만 미국도 외교 종료로 지난 30년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공격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대한 시험을 진행한 동창리 발사장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를 위한 모든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사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서해 발사장은 현 상태에서 발사체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 사진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와 구글 어스 등을 살펴보면 동창리 일대의 최근 모습은 지난해 7월 공식 해체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과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북한의 해체 선언 직후 발사대 인근의 이동식 건물 한 개와 이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엔진 시험장 건물에서 해체 정황이 포착됐지만 이들 시설은 지금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이동식 건물의 옥상 부분에 위치한 크레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엔진 시험장의 외형이 살짝 개조됐다는 게 전부입니다. 동창리 발사장이 지난해 7월까지 위성이나 장거리 미사일, 로켓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시설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해체 작업 시작과 함께 이동식 건물을 발사장 중심부로 옮기고 지붕과 외벽 일부를 철거했지만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해체 작업을 중단했었습니다. 이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올해 2월 다시 복구를 하는 모습이 관측됐는데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니칸센 스탠포드 대학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최초 이들 건물들이 해체될 당시 철거나 완전 폐기 등의 방식이 이용되지 않으면서 빠른 복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ll they did was they took several of the buildings apart at the engine test facility and the movable building at the launch complex. But when they did that, they must have put down every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당시 이동식 건물과 엔진 시험장의 일부 건물을 해체하면서 모든 자재를 순서에 맞춰 보관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추후 다시 조립하는 상황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발사대를 비롯한 핵심 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복구가 쉬운 건물들에 대해서만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7월 최초 해체 작업을 할 당시 발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발사대와 유류 공급시설, 지하터널, 배출구 등의 시설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동창리에서 다시 움직임이 관측된 건 지난달입니다. BOE는 지난 11월 1일 프랑스 국립연구원과 에어버스가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을 통해 발사대 뒤쪽과 관측타워, 인근 기차역 건물 공터 등에서 차량과 물체 등을 포착해 지난달 30일 보도했었습니다. 이어 CNN 방송은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이용해 이달 5일 엔진 실험장 인근에서 움직임을 관측했는데 며칠 뒤 북한은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중대한 시험은 엔진 시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북한의 엔진 시험이 새로운 발사체 발사를 위한 수순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So let's say that they've been sitting there for the next five years. Wouldn't you want to make sure when you bring
북한이 과거 위성 발사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발사체들을 어딘가에 추가로 보관해뒀을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다시 발사하기 위해선 재작동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발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추가 움직임이 관측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눈에 띌 만한 정황은 없는 상태라고 한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특히 실제 발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새로운 발사체에 맞는 발사대 개조 작업과 연료 주입 파이프 등의 위치 등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등 미리 관측돼야 할 전조 현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전에 발사한 은하 혹은 광명성 발사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현 상태에서의 발사는 특별한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도 이뤄질 수 있다고 한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발사장에서 은하 3호를 발사했고 가장 최근인 2016년 2월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올렸습니다. 또 2017년 3월엔 고출력 엔진 분출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뤄진 발사들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만큼 정당한 우주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체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최근 대북 감시를 위해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등 다양한 자산을 연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찰 자산을 통해 미군은 북한군 병력과 장비의 움직임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한반도 5만 2천 피트 상공에서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6만 5천 피트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 수준급의 무인 정찰기입니다. 최대 작전 반경 3,000km, 최대 작전 비행 시간이 42시간으로 서울의 10배에 해당하는 구역을 24시간 내 훑어서 관련 동향을 위성망으로 미군 지휘부에 실시간 전송하는데 이전까지 한반도에서의 비행은 좀처럼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보 수집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한 신호 정보인 시긴트와 인적 정보, 즉 휴민트 등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주로 시긴트, 그중에서도 정찰 자산을 통한 정보 수집입니다. 대표적인 미군의 정찰 자산은 RC-135 계열의 정찰기로 대북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특히 RC-135W의 한반도 노출 빈도가 높은데 이 정찰기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레이더 전파 신호나 무선 통신 정보 등의 수집을 주 임무로 수행합니다. 이 정찰기에는 30명가량의 전자전과 정보 분석 인원이 탑승해 12시간 동안 최대 9,1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RC-135 계열인 135U는 대공 레이더 탐지 분석을 주로 담당하고 135S는 미사일 궤적을 전문적으로 추적합니다. 미 공군의 지상 감시 전략 정찰기 EH는 지상의 목표물 감시가 주 목적으로 지상 6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정찰기는 작전 반경이 한반도 면적의 약 5배에 이르는데 최대 약 4만 피트 상공에서 북한군의 해완포와 장사정포 진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한 U-2S는 미군의 또 다른 고고도 정찰기로 적 방공망이나 전투기 요격 등을 피하기 위해 최고 7만 8천 피트 상공에서 전자광학과 적외선 장비 등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공군뿐 아니라 미 해군 역시 P-3C 해상 초계기로 정찰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정찰기는 무선 통신 등 다양한 종류의 전파를 수집해 분석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이 밖에 미군은 군 위성 등을 통해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데 민간 위성 정보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위협 수준과 방위비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 형태와 미국의 대처 방식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do see a potential relationship in discussions between, you know, rising tensions, U.S. responses.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여론이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거나 반대로 전쟁 위험 원인을 미국에 돌려 증액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잠재적으로 복잡하게 연계돼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셈법이 향후 북한의 도발 형태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11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향후 위성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ecretary of Defense will say to Trump, we're getting ready to face this problem with North Korea, so the last thing we need is a fight with the South.
국방장관 등 보좌진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분담금 문제를 일단 타협하거나 임시적 합의 형태로 대통령에게 제안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분담금 인상과 한반도 안정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고조될 경우 두 공약이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Claims that Trump is trying to deliver, but they are potentially in.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 미국이 한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접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셈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is advisors will be able to sway him, but I think that he has a very solid or rock solid.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 훈련을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훈련으로 여기는 등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보좌진들의 설득에도 완강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헤럴드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위성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기할 경우 미국이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Americans would recognize that we share an alliance with South Korea that's based o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여론을 강화해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타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욱 고조돼 미한 분열을 야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북한의 위협 수준에 따라 거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도발 형태에 따른 계산법은 미국에는 직접적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받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상관없이 한반도 방위 자체가 미국의 이익과 직접 연계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 증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동맹과 한국계 미국인 공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외교위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비롯한 23개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초 미한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맞춰 공화당의 제임스 랭포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간 경제, 외교, 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결의안과 같은 날 발의된 하원의 유사 결의안은 현재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원 결의안은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임을 인식한다는 결의 마지막 항목을 제외하곤 상원 결의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하원에선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탐수호지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소속의 조윌승 공화당 의원과 뉴욕주의 그레이스맹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뷰에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미국의 반대로 2년 연속 무산된 데 대해 인권단체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VOA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했다며 계속 인권 개선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끄럽다. 사만다 파워 전 유엔 대사. 대단히 불쾌하다. 로라 로젠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한국 담당 국장. 미국 가치에 대한 배신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유엔 안보리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열기로 했던 북한 인권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2년 연속 무산된 데 대한 국제 인권 단체 등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열기로 했던 북한 인권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2년 연속 무산된 가운데 일부 미국 전직 관리들과 국제 인권 단체 등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심각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해 북한과 다른 독재 정권에 미국이 언제든 목적에 따라 인권 침해에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역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주동을 위한 도구로 인권을 활용한 사례들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앞서 BOA에 미국이 일단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면 인권을 항상 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e seem to always forget about the human rights issue once we start 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보통 때는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김 씨 정권을 규탄하는 탈북민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다가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협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과거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강철한 씨 등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의 자유를 강조했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 개시 이후 이런 공개 비난을 멈췄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며 인권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삼갔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이기 행정부 들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를 직접 주도하며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잔혹한 독재자로 부르며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and ranks them.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지난해 북한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사실상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한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권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마해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하며 인권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온 유럽연합이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겁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닉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이런 모습이 새삼스럽지 않다며 미국이 대북 정책의 인권을 도구화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s a long history of criticizing the instrumentalization of human.
인권 문제는 북한 수뇌부의 전략과 대량 살상무기 셈법 전망을 알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토대로 삼아야 하지만 역대 정부들이 이를 간과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VOA에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위반과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위반과 침해를 강조하고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로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검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부과와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 탈북민들과의 면담 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30명이 넘는 북한 고위 관리들과 13개 단체에 대한 인권 관련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BOA가 자체 확인한 결과 올해에만 탈북민 그룹이 적어도 7차례 백악관을 방문해 관리들을 면담하는 등 그 횟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정부 관리는 BOA에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예산을 북한 인권 개선과 정보 유입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9월 2020년 회계연도 국무부 해외활동 예산에서 인도적 지원이 아닌 대북 인권 증진 등을 위해 천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 공고에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촉진 사업, 인권 기록 등을 목적으로 최대 300만 달러,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또 다른 인권 증진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B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추동을 위해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삼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 노력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늘리는 등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런 안보리 인권 논의 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협력이란 구호를 무색하게 한다며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에 관한 북한 정권의 나쁜 행동을 경시해 핵무기에 관한 북한의 나쁜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정책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J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년 국방수권법안에는 대북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원비어법이 포함됐고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매각 대금은 원비어 유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그의 사망을 계기로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국무부 북한과에서 인권과 인도주의 분야를 담당하며 원비어 씨 석방을 추진했던 아니카 베튼고트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무부에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담당하셨죠. 원비어는 2016년 북한에서 체포된 뒤 17개월 만에 풀려나 미국에 돌아온 지 6일 만에 숨졌는데요. 억류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In this instance, there was very little information about after the trial, about his whereabouts, about his well-being, and no communication.
다른 미국인 억류자 사건과 달리 원비어의 경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정보가 거의 없었고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을 대신해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는 스웨덴 측이 원비어가 재판을 받을 때만 방문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억류된 순간부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 선임자도 북한에 계속 원비어에 대한 접근과 상황 파악을 요구했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한 뒤에야 북한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직후 우리는 그의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북한이 원비어 사건에 대해 미국과 처음 대화하기 시작한 때가 2017년 5월경이었습니까? 당시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당시 미국 국장과 원비어 씨 문제를 협상했었죠.
Yes, so it was before the summertime. As soon as the State Department found out his status.
그렇습니다. 여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비어의 상태를 알기 전에도 국무부는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그를 석방해 줄 것을 계속 북한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상태를 안 뒤에는 더욱 강하게 요구했죠. 결국 북한은 국무부가 북한에 가서 원비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동기로 원비어를 석방했을까요?
And a lot of analysts have speculated that it's possibl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w it as an opening.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대로 북한 외무성은 원비어 석방이 미북 간 다른 분야에서의 대화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 같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그때 가서야 원비어의 상태를 파악하게 된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원비어의 매우 신속한 석방을 촉발한 것입니다.
당시 국무부는 상황을 얼마나 급박하게 받아들였나요?
I mean, as soon as we knew his status, we knew that we needed to act very, very quickly and pressure.
우리는 그의 상태를 알게 되자마자 매우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북한을 압박해 그를 석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원비어는 매우 오랫동안 억류돼 있었지만 그의 석방은 수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원비어 석방 이후 미국 의회와 언론에서 북한에 대한 여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직접 정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까?
There has always been concerns about Americans traveling.
미국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북한으로 여행하는 데 대한 우려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재판도 없이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계속 생기자 국무부 내 여러 부서에서는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에 따른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원벽이 석방된 이후에도 미국인 3명이 더 억류돼 있었습니다. 이들 3사람의 석방도 베튼코트 연구원이 담당했는데요. 당시는 미북 1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들의 석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That was around the time when we had a new secretary.
그때는 폼페오 장관이 새로 취임했을 때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어떤 움직임이나 진전을 내기 위한 모든 종류의 기회에 매우 관심이 컸습니다. 미국인 억류자들 석방에 대한 북한과의 논의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국무장관이 새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동력이 생겼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협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미국인 석방이라는 선의의 제스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비어와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 씨 등 세 명의 억류자의 사례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I mean, they were different in the sense that, you know, Mr. Warmbier was gravely ill.
원비어가 심각하게 아팠다는 점이 매우 다르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 중에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비어의 경우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원비어가 석방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You know, we're very, very relieved when we can reunite families and reunite loved ones together. Obviously, the situation.
억류자들과 가족들을 재결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매우 안도합니다. 하지만 원비어의 경우는 극도로 충격적이었죠. 끔찍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원비어를 맞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국무부 북한과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It's very rewarding to see allies in many, many different countries on a variety of different issues.
여러 다른 나라들과 북한 관련 다양한 주제에 협력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시아와 매우 떨어져 있고 아시아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이 없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의 외교관들이나 비정부기구 요원들이 북한 인권이나 인도주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적극 개입할 때 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문제,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폭넓은 공감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중순까지 국무부 북한과에서 미국인 억류자 석방을 담당했던 아니카 베튼코트 씨였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이 일어난 지 어제 11일로 50년이 됐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행사를 열고 가족들의 송환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도 관련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9년 12월 11일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50명을 태우고 강원도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지난 11일 피해 가족회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납치된 50명 가운데 39명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11명은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 가족회 대표는 이 사건은 과거가 아닌 현재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도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가 피해 가족들에게 사건을 잊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처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칼 납포 50년 망각을 강요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국가와 그 사회의 어떤 그 냉대에 의해 가지고 마치 우리 사건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건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거에 대해서 촉구를 했어요. 그 노스코리아 샌디 히즈 파더 홈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달라.
황 대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아버지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반도 평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쟁 지역이나 갈등 지역에서는 첫 번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같이 찢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그 첫 번째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정부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늘 우리 문제는 빠져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먼저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증명되고 확인되어 있는 사실이라 이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송환 한국인은 모두 11명으로 대한항공 소속 유병하, 최성만, 성경희, 정경숙 씨 등 승무원 4명과 이동기, 최정웅, 김봉주, 장기영, 최현덕, 임철수, 그리고 황원 씨 등 승객 7명입니다. 한편 지난달 한국 국회에서 칼기 납북 50주년을 맞아 납북국민 송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칼기 납북 5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납치했거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UPR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할 때 해당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납북 가족을 직접 참고인으로 국회에 모셔서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는 모든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하는 촉구하는 그러한 결의문을 내게 됐습니다.
정병국 의원 등 18명의 한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6.25 한국전쟁 중 납북자 9만 명, 전후 납북자는 5, 6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심각한 인권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내는 반박이 납치한 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왔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가족 상봉에 신청하면 생사불명이라는 황당한 거부를 했을 때에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거의 증거가 명백하고 이 사건의 실체는 너무나 명백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북한에 반박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그걸 안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거나 또 실무협상들을 그렇게 숱하게 하면서 왜 이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전혀 하지 않느냐. 이게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죠.
이 대표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과거에 발생한 안타깝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이는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일제강제징용 문제,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이고 여전히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건 더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 정부에서는 과거의 동학농민 문제까지도 들어가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모순된 얘기를 그에 비하면 더 짧은 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문제만 옛날 얘기로 치부를 하는 것 때문에 황희철 대표님이 우리에게 망각을 강요하느냐 아주 정당한 비판이에요. 이중잣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고 선택적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 일을 저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이 대표는 미국 정부는 자국민 한두 명의 북한 억류에도 전현직 대통령이 나서왔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납북자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한국뿐 아니라 북한을 뒤덮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평양 시내의 최근 모습을 공개했는데 낮에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 다리와 건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평양 시내 모습을 보면 도시 전체가 회색빛입니다. 뿌연 대기로 인해 낮에도 건물과 다리 등의 형체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드문드문 보이는 차량들은 한낮에도 전조등을 켜야 운행할 수 있고 주민들은 어깨를 움츠리고 손수건이나 마스크로 입을 가렸습니다. 조선중앙TV는 평양뿐 아니라 서해안 여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지난 2017년 1월 2일 이후 또다시 나타난 드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가 미국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을 통해 본 11일 현재 평양 시내 모습은 뿌연 미세먼지로 주요 건물들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자체 발생한 미세먼지와 중국 등에서 유입된 기류가 합쳐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소영 기자와 함께 미세먼지의 발생 경로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의 아주 작은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딱히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과 북한 등 내부의 대기 정체로 일부가 만들어지고요. 또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밖에 기상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로 어느 하나가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나요?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인후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요. 또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폐로 흡입돼 호흡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여러 장기의 산화 손상을 촉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는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목통증, 기관지 점막염증, 기침, 기관지염 등이 있습니다. 또 알러지 비염으로 인한 재채기, 콧물, 피부가려움증 등 피부 질환도 유발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 천식을 앓는 환자들은 미세먼지로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은 환경 문제를 넘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 또 암과 같은 질병뿐 아니라 노동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는 연쇄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성인 남녀 집단과 또 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건강하지 않은 집단은 미세먼지의 불편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외출이나 실외 운동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요. 차량을 운행할 때는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요. 또 환기를 목적으로 집 창문을 여는 건 하루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시간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청소는 물걸레를 사용하고 무엇보다 외출 시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북한에도 일회용 마스크가 보편화돼 있나요?
북한에 일회용 마스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면 마스크 정도인데요. 그나마 쉽게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 손수건 등을 이용해서라도 먼지를 호흡하지 말 것을 의료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연인데요. 흡연이 미세먼지 상승 효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매일 흡연하는 성인 남성의 비율은 53%로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높습니다. 미세먼지를 더욱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양치질을 자주 할 것, 또 몸의 대사력을 높이기 위해서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비상 저감도 조치라는 것을 발령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면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요. 또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자동차 끝자리 번호가 홀수, 짝수에 따라 운행 날짜가 결정되는 겁니다. 또 시멘트 제조 공장, 폐기물 소각장 같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조업 시간도 변경됩니다.
안소영 기자와 함께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연말을 맞아 탈북민 젊은이 5명에게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초상화를 그려 선물했습니다. 초상화를 받아본 젊은이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젊은이들이 한 명씩 화가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얼굴은 계란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갸름한 얼굴이었고요.
김노엘 씨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할머니와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은 함께 큰 이모 집에 놀러 갔을 때입니다.
할머니랑 기차를 타고 이게 한 4시간 정도 거리예요. 떠났는데 5일 동안 갔어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5일 동안 할머니랑 부대끼면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친해지고 막
자신의 코가 아버지의 코를 닮았다는 제시 씨는 아버지가 학교에선 호랑이로 불릴 정도로 엄격한 선생님이었지만 집에선 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제 앞에만 저한테만큼은 되게 세상 가정적이고 차분한 아빠.
2011년 탈북한 김담비 씨가 작은 오빠를 마지막으로 본 건 감옥에서였습니다.
근데 그 깜방이 이렇게 깜방으로 되어 있는데 배관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거기 배관에서 배관을 지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래서 오빠가 나올 때까지 내가 있는 힘 다해가지고 오빠가 나오는 날을 기다리고
어머니가 이뻤다고 말하는 김금혁 씨는 한국에 온 뒤 가족들과 연락을 취한 적이 없어 추측만 할 뿐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하면 어머니도 안 자고 새벽 4시까지 지켜봐 주셨어요. 자기가 먼저 잠에 들면 이제 나태해진다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초상화를 받아본 이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금혁 씨는 결국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쥐고 있던 어머니의 초상화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되게 상당히 비슷하고요. 저도 이제 유학을 하다가 급하게 왔기 때문에 사진 한 장 못 챙기고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 가던 지금 다시 한번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린 겁니다. 강수경 씨는 할머니의 초상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본인이 쓰던 장갑을 늘 벗어주던 할머니입니다.
현실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데 그냥 이상해요. 다시 보니까.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탈북 젊은이 5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초상화를 받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북한 인권단체 링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링크는 2004년 미국 내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 난민들을 구호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중국 내 탈북자 구출 활동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100명이 넘는 탈북민을 구출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됩니다. 1948년 12월 6일부터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3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인정할지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도록 각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엔총회 승인을 위해서 진력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는 찬성 48, 반대 6, 기권 하나로 한국의 유엔 승인이 담긴 결의안 제195호를 최종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 제2항은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한국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내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또 임시위원단의 임무를 계승할 새로운 유엔위원단을 설립해 통일을 촉진하고 분단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점령군의 조속한 철수를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1863년 12월 10일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가 태어납니다. 뭉크의 가정은 19세기 노르웨이에서는 상류 계급에 속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크리스찬 뭉크는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뭉크가 5살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집안은 불행해졌습니다. 뭉크의 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성격이 괴팍하게 변했으며 어머니 대신 가정을 맡아 돌봐주던 한 살 위의 누나도 뭉크 나이 14살 때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뭉크는 이런 환경에서 죽음을 응시하는 내향적 성격 형성이 이루어졌고 소년 시절의 힘든 경험은 일생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비극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고통, 죽음, 불안 등을 주제로 해 내면 세계를 그렸으며 1893년 작품 절규는 뭉크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작품 절규에 관해 뭉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길을 걷고 있었다. 한쪽으로는 시가지가 펼쳐져 있고 밑으로는 강줄기가 돌아나가고 있었다. 마침 해가 떨어지려던 때여서 구름이 핏빛처럼 새빨갛게 물들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하나의 절규가 자연을 꿰뚫으며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절규를 정말 들었다고 생각했다. 다리 위에서 공포에 휩싸인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작품의 인물은 바로 그 절규에 필사적으로 귀를 막는 형상입니다. 에드바르 뭉크는 평생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간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